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의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27장 9절부터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여행하는 두 번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드디어 바울이 오랜 기간 가이사라에서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물론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로마로 향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세 군데를 일단 기착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8절에서 기착했던 곳은 그레데 섬에 있었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좀 쉽지 않아서 더디게 가고 간신히 도착하고 맞바람이 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 미항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 출발하는 두 번째 여정이 이제 지금 9절부터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시기적으로 항해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죠.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별로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11장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우러러보는 또 신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의 했던 말을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 바울은 죄수잖아요. 몸을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죄수고 지금 선장이나 선주들은 자기 배를 아끼고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입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죄수가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꿍꿍이가 있나? 뭐 조금 더 편하게 여기서 지내려고 하나? 아니면 그런 생각으로 바울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선장과 선주가 날씨가 괜찮으니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야 배를 부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손해날 짓을 뭐 때문에 하겠어. 바다에 가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다 그만두자고 할 테고 또 바울은 뱃사람도 아닌데 오랫동안 바다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백부장이 판단하는 것을 놓고 보면 아무리 바울에게 호의적인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그것은 선의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발할 때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이 설명이 또 나오죠.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또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지금 미항도 있고 베닉스라는 항구도 있습니다. 두 곳이 다 있어요. 두 곳이 다 있는데 지금은 미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위치가 겨울을 지내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쪽 위치에 있는 베닉스로 가자. 이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 바다를 막 건너가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베닉스로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 그래서 이게 또 상황이 좋은 거예요. 참 묘하게 바울이 말한 것을 좀 뒷받침을 좀 해주려고 하면 주님께서 이럴 때 날벼락이 좀 치게 하시든지 좀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하신다든지 이래도 되실 텐데 참 멋쩍게도 뭐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얘기했는데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고 또 상황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지경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출항을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뒤집은 말하면 얼마 동안은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게 행동을 해도 얼마 동안에는 평안하고 순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추려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가잖아요. 돈을 다 쓸 때까지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지금도 이제 얼마 동안은 평안하다가 이제 금방 그 시기가 다 끝난 거예요. 14절 그 뒤에 보시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게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그냥 이거를 뭐 어떻게 뭐 뚫고 지나가거나 이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맡겨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맡겨두어서 여기저기 막 휘청거리다가 16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인데 이게 말하자면 늪지대처럼 여기에 걸려들면 이제 배가 힘을 못 쓰다가 부서지고 가라앉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든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배를 맡겨두고 가다가 여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저기로 가면 완전히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만 피하자고 막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게 뭐 한두 시간 그런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해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어요. 19절 사흘째 되는 날 그 기구들도 손으로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다 손해를 보고 이제 죽을 지경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지만 풍랑이 일어나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절대로 여기로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을 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여정을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 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본문에선 바울이 평탄해 보이니까 저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냥 어려움이 있었으면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을까? 아니면 진짜로 평탄해서 그냥 출발을 했을 때 바울이 모르는 채로 그냥 출발을 해서 가다 보면 어려움을 안 만났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냥 평탄한 바다를 건너가도 중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여하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물론 죄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어쩜 그렇게 평탄한 일이 없는가 몰라요. 어려움이 있고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면 가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 사역을 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켜서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날 지경이 되고 그래서 막 다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바울이 평탄하지를 못했어요. 1차 선교행을 가서 맨날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을 당하고 2차 선교행 가서도 맨날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을 당하고 3차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울이 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자 그래도 사람들이 끌고 가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평탄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도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 것이 바울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어려움들은 누가 준 것일까? 두 번째입니다. 이 어려움들은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마귀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제부터 쭉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를 못했어요. 시간이 막 질질질 끌고 어떻게 보면 못 갈 것처럼 보이고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가는데도 더디게 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셨지만 마귀나 혹은 또 이 세상 악한 권세들은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끔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일에는 항상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당하도록 허락하신 측면이 있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는 악한 세력들이 마귀가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지 못하게끔 막 광풍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은 바울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하셨고 다른 사도들도 다 당했고 또 믿음으로 살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사건을 붙여서 읽으면 마귀는 귀신은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어떻게서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가셔서 귀신에게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들을 그저 바울 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겪으셨고 또 많은 성도들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광풍들을, 역경들을 헤치고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펼쳐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죠. 환경이, 상황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이건 가지 말라는 주님의 뜻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더니만 마침 또 배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상황을 놓고 보면 상황이 순탄하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꼭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건 무엇이냐면 상황, 형편, 처지, 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이것이 언제나 판단의 기준인 것이지 상황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숱한 상황을 만나면 기쁨으로 주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고 역경을 만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내고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연약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상황을 먼저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물결을, 광풍을, 바로 앞에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보고 사실은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내게 맡겨진 직분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과연 무엇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지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먼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이 있으면 상황은 그냥 타고 가는 물결처럼 혹은 헤쳐나가야 되는 물결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로마에도 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날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도 갈 것이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더디가는 모습도 있고 때로는 그게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치고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 또 로마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가 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내가 등한히 여기거나 순서를 뒤로 밀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 스스로를 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때때로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 섬기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흥모할 만한 귀한 직분들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직분이건 작은 직분이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들 또 때로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버거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늘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형편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그리하여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내용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